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이 노래를 노래하니.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13장, 14장 이야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왕의 소나기로부터 구하신 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직선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먼저 홍해로 가는 광야 길로 인도하십니다. 지중해 길로 인도하셔야 직선 길로 들어가는데 거꾸로 가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광야로 가는 동남쪽 길로 인도하시다가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홍해바다를 뒤로 두고 해변가에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14장 3절을 보면 이것은 바로로 하여금 착각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북쪽 길에는 애굽군 초소들이 있고 그 후에는 블레셋군 초소들이 있어서 가지 못하고 동남쪽 길은 자유스럽게 갈 수 있지만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는 광야의 연속이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동쪽에는 깊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서 가지 못하고 서쪽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과 홍해에 둘러싸여서 사면초가가 되었다는 말을 듣자 바로는 다시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정예 철병거 600승과 지휘관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게 하십니다. 이들이 눈앞까지 쇄도하는 것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은 공포에 쌓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자 모세는 이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며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고 명합니다. 그 다음 모세는 바다 위로 손을 내밀고 그러자 천지개벽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보내셔서 바다가 갈라지고 높은 물벽 사이로 마른 땅 길이 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홍해를 건너자 모세는 다시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하나님은 바다를 원상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서 바다로 들어온 애굽 군사들을 모두 수장시키십니다. 14장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위대한 권능을 보았으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그때에 하고 시작합니다. Then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군사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위대한 심판을 보고 또한 자신들이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것을 보았을 때 이들은 무엇을 했다고 하는가?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합니다. 여호와께 노래를 불렀다, 찬양했다고 합니다. 어떤 노래를 불렀는가? 그는 지극히 용하로우시도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닷속에 던지셨도다. 말과 말이 끄는 병거들과 그 병거를 모는 군사들을 모두 바닷속으로 수장시키셨도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많은 영어 성경을 보면 영광스럽게 대승을 거두셨도다 합니다. 모세는 단순한 사람이었기에 빙빙 돌려서 하나님 찬양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원색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죽여주셨기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구원을 노래한 모세는 곧 그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과 결단을 아뢰입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나는 여호와께서 힘을 찾고 기쁨을 찾고 구원을 찾나이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 곧 나의 아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찬송하며 높이겠나이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가 그분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는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니 그분 이름은 다른 신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니이다 고백합니다. 2, 3절에서 자신의 구원주 하나님을 찬양한 모세는 4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 군사들을 패배시키셨는지 구체적으로 찬송합니다.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홍해에서 죽임을 당한 애굽 군사들은 예비군들이 아니라 그리고 이류 군인들이 아니라 당시 중동에서 가장 빼어난 군사들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장교들이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가라앉았도다. 애굽 군사와 그들의 철병거 이들은 얕은 수렁에 빠졌던 것이 아니라 깊은 바다에 빠져서 수장되었다고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의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지푸라기같이 사르시나이다. 애굽 군사들이 수장당한 것은 그들의 전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수렁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노하셔서 이들에게 심판을 베푸셨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켰나이다. 모세는 파도가 언덕같이 되었다고 하고 홍해는 큰 물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늪지에서 일어난 그런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깊은 바다를 가르시고 일으키신 기적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원수들의 말이 내가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을 인하여 실컷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애굽 사람들로부터 얻은 많은 금과 은과 의복을 받아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군사들이 따라잡아서 빼앗고 그래서 자신들을 부하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용한 물에 막강한 물에 납과 같이 잠기었나이다 합니다. 5절과 8절에서 이미 한 말을 되풀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애굽 군사들 수장시키셔서 죽이셨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모세는 11절 13절에서 다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운 이가 누구니이까?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니이까? 한마디로 하나님과 같은 분은 상천하지에 한 분도 안 계시다 하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여기 땅이라는 것, 땅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음부와 지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음부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모두 저승으로 갔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속량하신 후에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지 않고 은혜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신실하게 인도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성소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시온산으로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아직 40년 더 걸릴 일이지만은 이미 일어난 일인 줄 믿고 확신하며 말한 겁니다. 모세는 이어서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예언합니다. 14절을 보면 열방이 듣고 떠나이다.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리더들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가면서 거쳐가야 할 네 민족 그룹을 언급하면서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거민, 방백, 리더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팔레스타인에 정착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민족 그룹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예언대로 민수기와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들은 실제로 출애굽 사건을 늘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가올 때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17절을 보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하나님은 필히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주의 처소, 주의 성소로 삼으실 시온산,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그곳에 심어놓으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건 누가 뽑지 못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를 마칩니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무궁하시도다. 이 하나님은 잠깐 있다 사라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존재하시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선대하시리로다. 모세는 지금까지 자신과 이스라엘 군사들, 곧 남자들이 홍해 기적을 체험한 후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절서부터 21절을 보면 미리암과 여자들이 이번에는 같은 구원을 체험한 후에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화답한 것을 기록합니다. 21절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크게 영화로우시도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고 찬송합니다. 1절에서 모세와 남자 군사들이 찬송한 내용과 정확하게 똑같은 가사를 찬송한 겁니다. 오늘 14장 말씀과 15장 말씀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기자는 14장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사들을 수장시킨 사건을 산문으로 자세히 기록했는데 왜 15장에서 같은 사건을 이번에는 시로 기록하는가? 왜 같은 이야기를 중복해서 기록하는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구원받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사건은 한 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다섯 번, 열 번, 열다섯 번, 스무 번, 백 번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출애굽의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구원은 늘 인간의 반응을 동반하고 위대한 구원은 특별한 반응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기적적인 구원을 받으면은 이건 말로만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로 표현하고 노래로 터뜨리고 그리고 춤을 추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15장에 기록된 것은 시요, 찬양이요, 노래요, 춤을 추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기자는 14장의 홍해의 기적을 기술한 후에 15장을 기록하면서 그때에 하고 시작합니다. Then,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니라. 천지개벽의 사건을 실제로 체험하자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무엇을 했다고 하는가? 여호와께 노래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차원의 기적적인 일을 체험하면 그때는 자신의 감정을 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주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적인 감각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노래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생전 춤춰보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은 이제 곧 죽기 일보 직전에 있었는데 자신의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면 그때는 누구나 노래 부르고 콧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춤을 추고 고개를 흔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00불짜리 옷을 10불에 사도 전화통에 불이 나고 환희의 비명을 찌르는데 찬바람과 더운 바람이 부딪히면 천둥과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지는 것이 그거는 자연의 이치인데 난데없이 내 앞에서 바다를 가르셔서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쫓던 애굽 군사들을 모두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실제로 보고 난 후에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른 노래는 억지로 의무적으로 부른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즉흥적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기쁨으로 부른 노래였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노래였습니다. 미리암과 여자들이 탬버린을 잡고 춤을 추며 노래한 것도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었고 찬양 인도자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동적으로 튀어나온 본능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원래 이런 것입니다. 찬양할 내용이 속에 있을 때 그게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 그걸 찬양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전에 영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스포츠 경기를 봤을 때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미국을 보니까 운동 경기를 할 때마다 치어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사람들 치어를 하도록 리드를 하는 거예요. 정의상 치어라고 하는 것은, 환희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자발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이게 치어인데 치어를 앞에서 인도하는 거예요. 유도하는 거예요. 미국적인 현상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주님이 다니실 때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주님을 따라왔다고 하는데 대규모 집회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권위 때문에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왔다 그러는데 요새는 큰 크루세이드를 하면 5년 동안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버스를 동원하고 모든 교회를 동원해갖고 크루세이드라는 것을 합니다. 이것도 미국의 현상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뛰어난 재주를 보아도 감탄이 튀어나옵니다. 뛰어난 음악 작품을 들으면은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헨델의 메시아를 들으면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큰 소리로 따라서 찬양하고 눈물까지 흘립니다. 하물며 하나님 차원의 놀라운 기적을 실제로 자신의 눈으로 보고 체험할 때 어찌 찬양이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기이한 일 이런 것들을 직접 체험할 때 피조물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하나님을 노래로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때 여호와께 노래하니. 그때 하나님을 체험하면 그때는 여호와를 노래로 노래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도 피조물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우리 욥기 38장을 보면은 욥이 하나님께서 욥을 꾸짖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누가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았고 누가 그 도량을 정했고 누가 주초 위에 세웠는지 누가 천지를 창조하였는지 알기나 하고 나한테 떠드느냐. 너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로다 하고 꾸짖으신 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노래하였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말씀 한마디로 우주만물을 창조했을 때 새벽별들이, 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 다 나를 기쁘게 찬송을 터뜨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셨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터뜨렸다는 것, 성경 수많은 곳에서 기록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이 날이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과 장관 시스라를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날에, 오늘 설교 제목에 따르면은 그때에 하는 얘기입니다. 노래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용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해서 무려 31절에 걸쳐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자동적으로 나온 반응. 사무엘하 22장을 보면은 그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하고 말합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가?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무려 51절에 걸쳐서 구체적인 구원의 역사를 나열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자신에게 아무런 능력과 지혜, 힘 없었습니다. 자신이 피할 반석, 방패 없었습니다. 요새 없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이었지 책 보고 외워갖고 했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40편에서 하나님께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돌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새 노래를 불렸습니다. 그러기에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가 그렇게도 많습니다. 그것은 책상에 앉아서 도서관에 앉아서 지은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을 통해서 삶의 고난을 얻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후에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을 받았기에 지은 시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51장 11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속한 자들이 유배 생활에서 돌아오면은 노래하며 시온에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바벨론으로 유배되어 갔다가 거기서 구원을 받으면은 시온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노래하며 들어가리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발적으로 찬송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의 소식만 접해도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문안하는 소리를 듣자 무엇을 했다고 하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마리아는 무엇을 했다고 하는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정결 예식 지키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때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보고 무엇을 했다고 하는가?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 선지자 안나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로 체험하면 자동적으로 찬양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구원받은 자들도 이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기원문으로 읽은 계시록 15장 2절, 3절, 4절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시요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합니다. 여기 지금 두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검은 고를 가지고 첫째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또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대야 합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의 사람들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홍해에서 구원하신 것을 가장 큰 구원으로 알고 모일 때마다 그 노래를 불렀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최대로 위대한 사건, 죄와 사망의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 그 사건을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하늘나라에 가면은 이 노래를 계속 부를 겁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매일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마음 중심에서 찬양이 절로 튀어나옵니다. 콧노래를 부르고 옆에 있는 것이 기타건 탬버린이건 숟가락이건 붙잡고 튕기고 두드리고 고개를 흔들고 몸을 흔들며 춤을 추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원의 기쁨이 없고 구원받은 자녀의 신령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의의 면류관과 상급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찬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을 보면 평상시 예배 시간에 시무룩하게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앞에 찬양 인도자가 있고 분위기를 타면은 그때는 목청을 높여서 찬양합니다. 많은 경우 감상적인 찬양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말합니다. 참 은혜로운 예배였다고. 진정한 의미는 참 감상적인 예배였다는 말입니다. 참 예배다운 예배, 참 찬양다운 찬양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지개벽의 사건을 체험하도록 도와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교인들이 출애굽의 기적을,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도록 도와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로부터 구원받게 도와주고 계속 구원을 받도록 도와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이 죄인인 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인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인간관계에서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친 삶이고 재미없고 의미없는 삶이고 무미하고 단조로운 삶이고 할 수 없이 사는 삶이고 지옥과 같은 삶인 것을 깨닫게 하고 지금부터는 천국의 삶을 의미있고 생기있고 흥미진진한 삶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왜 많은 교회에서 예배들이 있는데 별도로 기도와 찬양의 밤을 가지려고 하는가? 많은 교인들이 참 구원을 받지 못했고 구원을 받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일 매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지 못하고 프로그램과 액티비티로 하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구원을 받아가는 사람들은 매일 구체적인 간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인들의 감사의 제목이요 찬양의 노래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과 입술에 참된 찬양이 넘치지 않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두 가지를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 구원받았기에 그때 큰 기쁨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어떤 이유로든지 모르지만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데 그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영혼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잘 모릅니다.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구원이 나에게 있다는 것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는 지금 죄된 세상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것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잊고 살기에 자신의 육신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썩어 없어질 것 몇 개 없는 것을 놓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어떤 집사님이 얘기했듯이 사람이 암에 걸리고 3개월, 4개월 이제는 마지막 심판을 받고 그래서는 이게 내가 정말 죽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야 비로소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들여다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암 걸리는 거 아주 좋은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전제 하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 모였다 하면 그들의 선조들의 구원 이야기를 계속 읊고 또 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애굽군을 멸하신 이야기를 계속 읊고 읊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구원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야기, 이 이야기를 우리 삶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로 알고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그야말로 100번, 1000번, 10000번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과 입술에서 참된 기쁜 찬양이 없다면 첫째 해야 되는 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의지를 들여서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시민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따로 있다는 것, 지상의 삶 짧다는 것, 이것을 늘 의지를 들여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곧 들어갈 천국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시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야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을 억누르고 있을 때 절대로 찬양이 나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것들로 인한 근심, 걱정, 초조, 불안이 있다면은 이때는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99가지 축복 잊고 살고 한 가지 받지 못한 축복 때문에 괴로워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모세는 1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이 노래를 노래하리니 합니다. 내가 얘기합니다. 남의 구원을 보고도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지만은 우리는 자신의 구원을 인하여 먼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구원, 나에게 찬송할 구원의 구체적인 이야기들, 이것들이 매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주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달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1년이 지나가면서 여럿 생겨야 정상입니다. 참된 구원의 이야기가 구역 예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터져 나와야 됩니다. 나 이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모세와 같이 원색적으로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나머지 빙빙빙빙 도는 얘기 우리 구역 예배에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 얘기가 없으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신지, 어떻게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셨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들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합니다. 여기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제일 먼저 세 가지 하시는 말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 희락과 화평, 기쁨과 평강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과 평강이 오면은 우리는 입을 벌리게 되어 있고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찬양할 때 아니더라도 늘 콧노래를 부르십니까? 참된 기쁨, 이것을 누리십니까? 찬양할 때는 큰 소리로 즐겁게 감사함으로 기쁘게 찬양하십니까? 많은 교회, 많은 리더들이 얘기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예배에 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100%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 비성경적인 얘기를 합니다. 대단히 인본주의적인 얘기를 합니다. 열린 예배를 드려야 된다. 찬양 중심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제는 예식 중심으로 하지 않고 젊은이들 많이 나왔고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예배가 회복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기적을 보고 체험하는 것,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기적을 보고 체험했을 때 이제는 이 축복이야말로 나에게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 세상에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을 때 나머지 예배는 모든 것이 다 자동적으로 따릅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예배 드릴 때만 되면은 감사하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예배 시간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고, 예전엔 주일 하루만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수요일도 나오게 되고, 구역 예배는 무조건 나가서 예배하게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새벽 예배에 나가서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거 저한테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나면은 자신에 있는 것 11조 드려라 뭐라 이런 얘기 일체 안 해도 11조 이상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누가 나와서 팔 비틀어서 교회에서 섬겨라 하지 않아도 자기 발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나가서 전도하라고 아우성 치지 않아도 늘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을 전하게 되어 있고 교회로 초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 근원적인 이유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애굽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고백하는 것과 구원의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천지 차이로 다른 얘기입니다. 교회를 보면은 수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옛날에 기독교 서클 활동을 한 사람들 특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 공부해서 배울 수 있고 들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고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신학교에 가면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은 성경에 대해서 엄청난 공부를 한 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께 단 한마디라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머릿속의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나 지식은 별로 없지만은 개인적, 인격적으로 만난 것과 천지 차이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가 여호와에 대해서 계속 떠들지 않고 여호와께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가? 그것은 믿음으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 산 믿음으로 받아들였기에 이제는 믿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쉽게 나 주님 믿는다 얘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나 주님 안다, 머릿속으로 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 마음 중심에서 주님 믿는다, 이거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왜? 성경에 따르면 믿는다는 것은 믿는 대로 행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믿는다는 실제로 행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인간 역사 지금도 살아계셔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중에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다면 이 세상에 이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길 자가 없습니다. 스마트폰 매일 들여다보면서 성경 보지 않고 취미활동 늘 하고 주말만 되면 낚시하고 뭐하고 다니면서 새벽기도 나올 시간 없고 그런 삶을 살지를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라면은 잡지 들여다보지 말고 다른 거 보지 말고 이거부터 보는 삶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주서 듣습니다. 그거는 여기에 남는 것이기에 주서 듣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먹으면은 그때는 가슴판에 쌓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는 가슴판에 쌓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개발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하나님 말씀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 하나님 말씀을 갖다 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모두 천국 가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시기 전에 지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기쁘고 즐겁고 복되고 의미 있는 삶 사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와 사망의 애굽으로부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에 다니는 것들은 많은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매주 돌아가면서 가정에서 음식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방을 치는 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 영혼이 구원받는 천지 개벽의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나의 가장 큰 찬송 제목이 무엇인가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저희 구역 예배로 모일 때마다 우리 원하시는 찬송하십시오. 18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8번은 모세의 노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18번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이것이 개인과 교회의 가장 큰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모든 찬송들은 부차적인 찬송입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오늘 말씀 일주일 내내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모두 받기를 원합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의 길 가면서 각종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영의 눈을 들어서 보고 신뢰하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행하시는 구원을 봄으로써 믿음으로 삶으로써 실제로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홍해의 기적을 이제는 직접 체험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 그의 버금가는 기적들을 체험함으로써 이제부터는 모일 때마다 구역예배에서 구체적인 간증이 많아지고 우리의 찬양이 구체적인 찬양, 기쁨의 찬양 모두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